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랄의 벳시따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 아마 이번 주가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는 경쟁 사회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공부도 실력이고 경험도 실력이고 또 많은 인맥, 관계, 이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모든 종합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에 이렇게 마음들을 많이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모습, 이것은요 믿음과 실력, 이것이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믿음은 근본적인 거예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에 참 믿음의 실력들을 잘 쌓아갈 때 정말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 신인식, 이건 어떻게 보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내 주관적인 믿음이요, 은혜받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럴 때예요. 그것은 두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참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라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별을 하시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은 다음에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것은 첫 번째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이건 천국 못 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면 그 천국 못 가는 믿음이에요. 그건 인식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 주일날 다니는 분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런 경향들이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동기가 이 미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한인 공동체가 그리워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그러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사회 공동체로 인식을 했어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코리안 커뮤니티 같은 모습을 가질 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 안에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놓고 먼저 늘 이렇게 고민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혹 그런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본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생명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이겠어요. 그럴 땐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힘들고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먼저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인인 것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저런 연유로 약해졌어요. 은혜 받은 직후에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감격이 상실했어요. 섬김도 상실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지속적인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금방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막 물이 펄펄 끓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약화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약화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 안 드리고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요, 그 믿음 무조건 약해집니다. 정말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게 끓고 있느냐, 타오르고 있느냐, 그 생명이 이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금방 그 말씀과 기도가 약화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예배가 없이 여러분 봉사해 보십시오. 그거 에너지 고갈돼서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요, 절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늘 그런 기회를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시험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시험은 올 수 있어요. 시험은 늘 있습니다. 근데 이기면 되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은 갖게 되었지만 삶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 연약한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아쉬운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의 연약함, 성도들의 유약함이 어디 있는가?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지 못해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해지니까 실수하게 돼요. 그리고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사사기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 실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정직하게 소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사는 참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같이 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다음이에요. 즉 모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 시대고 광야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광야 시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시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감났던 세대들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들을 경험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자기들이 거길 건넜잖아요. 그리고 되돌아봤을 때 그 애굽 병사들이 죽어가는 걸 다 봤잖아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경험합니다. 불 기둥 경험합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해요. 즉 광야에서는 뭘 경험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은혜도 경험하고 심판도 경험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두 사람 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요, 전쟁하고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이미 족속들이 있었어요. 일곱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 강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연습해본 적도 없고 무기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땅이 너희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여기서 살 것이다. 400년 뒤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이 그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약속이,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지 실력으로 싸워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희들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전쟁을 하나하나 수행해 갑니다. 그냥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후대들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도 이 믿음으로 전쟁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시대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굉장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실감했던 세대들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 이전의 시대들입니다. 은혜로 살았던 시대들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이 체험됐던 시대들입니다. 이때까지는 괜찮은 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약속이 실감되었던 세대들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었어요. 부모들의 헌신된 믿음, 그리고 믿음의 열매로 누리는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공짜로 주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게 주어졌는지를 실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축복으로 감사하면서 누리고 사는 삶은 있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유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들을 몰랐어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되겠지?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그런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젠간 좋은 날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했던 시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6절부터 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글조와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세대가 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본이 아닌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따라서 살고 자기 좋은 것 따라서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갔던 세대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언제 이 세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사기 2장 오히려 그 앞쪽에서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그 내용들을 정말 왜 그랬는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로 맹세한 땅으로 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도다. 그리하면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리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예,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하나를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떡하냐면 1장 28절 29절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을 노역시킵니다. 이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그들과 혼합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쫓아내야 될 걸 쫓아내지 않았더니 거기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불순종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보다 편리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머리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왜 다 내쫓나? 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을 잘 쓰면 되지. 이 사람들을 혹시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일들. 그래서 2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곧바로 나옵니다. 내쫓지 않았더니 그들이 올무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곧바로 나타나는 일들이 사사기 2장에 들어와서는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눈앞에서 여호와가 계신데 그거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섬깁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잘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괴로움이었어요. 은혜로 들어간 땅에서 은혜를 상실했더니 평안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평안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곤고함을,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리라라는 단어가 이게 샤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잘못 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단어랑 잘못 놓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에 놔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고 다른 우상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히브리적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잘되게 하는 신이었어요. 땅에서 잘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세요. 언젠가부터 말씀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조상들 다 죽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희소해졌어요. 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은혜가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이 되고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붙잡게 됐어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면 그것이 가장 풍요를 보장해주고 안정을 보장해주고 평안을 약속하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계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겸하여서 섬기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혼합됐다라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거부했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혼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삶, 이게 여호와를 잊어버린 삶이다. 사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100%를 원하세요. 99%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를 원하세요.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의 이 실체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100%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좀 잘되게 하옵소서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혼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자식도 좀 잘되게 하옵소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길 소망합니다. 예, 이게 순수한 마음 같은데 그 속에 보면 그 깊이에 보면 우리의 욕심이 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자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혼합주의적 사고가, 세계관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 자리는 저 뒤에가 있고 우리의 욕심이 늘 앞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을 때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진노였어요. 사사기 시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처음 사사 이름이 나와요. 온니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분 집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배들이죠. 이분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그래도 믿음의 집안에서 처음 이스라엘의 또 사사 시대를 여는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들이 나와요.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여러분, 여자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세요. 그래서 여자들의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이미,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했다가 비참해졌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이게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지속되면서 6장부터 8장까지 오늘 읽은 본문이 가운데 있죠. 기드온 한 분을 소개를 해주세요. 이 기드온은 이 사사기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을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들의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을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기드온 시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 시대를 보면 여기 보면 1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1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또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쳐놓으세요. 또. 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또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와 익숙한 단어예요. 이걸 보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또 그래요. 마음 잡다가 또 마음 잃어버리고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다 또 그러고 기도 생활 해야지 그러다가 또 안 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다 또 싸우고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다 또 화내고 절대로 불평 안 해야지 그러다 또 불평하고 이 또가요 이게 참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 또 때문에 7장을 설교를 하고자 했다가 이 또에 붙잡혀가지고 사사기 전체를 오늘 보게 됐어요. 참 이 또 앞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 죄의 성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이 똑같은 것에 반복적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죄의 양상을 보면 새로운 죄를 짓고 살기보다는 늘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한 분들은 늘 그것 때문에 실수해요.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기질들이에요. 근데 이게 잘 다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 누가 얘기하면 아 그랬어 그래 그러지 마 그럼 아 그래야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 보면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게 우리 가시기 같은 거예요.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렇게 험담 잘하는 사람 얘 그분은요 평생 그러기가 쉬워요. 부정적인 사람 평생 부정적입니다. 잘 안 돼요. 정신없는 사람 늘 정신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뿌리와도 같은 죄성이에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남 불편하게 하는 거, 하나님 잘 안 섬기는 거, 같이 잘 못 어울리는 거, 그러면서 이게 다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들이에요. 교만함, 예, 이거 죄의 모습들입니다. 게으름, 이거 죄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각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한지. 그런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을 땐 국가적인 범죄의 모습이 뭐였냐면 잘 살고 싶은 거였어요. 잘 되고 싶은 거였어요. 보란듯이 이웃나라들 가운데 잘 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상에 손을 대는 거, 우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또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가 극복되지 않으면 정말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 반복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서 싸움을 이기기 전에 우리가 진짜로 이겨야 되는 게 뭔가 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내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내 올무 같은 이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연약한 이 죄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열쇠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것이 잘라내져야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 정말 냉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못된 욕심의 마음 하나님 사랑이 없는 마음 그래서 교만한 마음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으른 마음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사순절을 지낸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성들이 십자가 앞에서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가지 그래도 해서 살아났어요. 무엇이었냐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이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가 이 죄성을 발견하고 꺾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이 부분 갖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부분 도와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다가 제자리에 있고 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가도 하나님 늘 다시 원위치에 갔습니다. 늘 이것 때문에 반복적이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